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 학교 5번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또 함께 생각해 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부부로서 귀한 자녀들을 지혜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리를 함께한 한분한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자녀를 키워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키워감에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원적인 불안과 또 걱정과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5강 날짜가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월 3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5월 3일날 오시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면 뭐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진짜 오시면 안 되는데 차라도 마시거나. 그날 아닙니다. 5강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강의 다 끝날 때쯤에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면 좀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조별로 다 돌면서 또 송지훈 목사님과 같이 조별로 돌면서 여러 질문과 대화를 나눴지만 혹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그간 했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차마 못했던 얘기가 있다 하시면 그 시간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 또그 시간이 좀 부끄럽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기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또다3030 교구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교구 교역자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대화하고 심방하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건 아니고 오늘 주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워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때 우리는 부모로서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자녀 교육을 이해하고 부모로서 이 복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다. 처음에는 개념으로서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시는 데 있어서 피상적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또 정리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복음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복음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이시라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고 완전하신 분으로 계셨고 그분은 사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온 세상에 만드신 가운데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등에 특별할 것이 없지만 특별한 존재로 여겨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여겨 주시고 올려 주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독특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면 그냥 태어나면서 태어난 존재로 먹고 자고 뭐 살아가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존재로 흘러가지만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요. 인간은 먹고 자고 단순히 1차적인 욕구만 해결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도록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반증이죠.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갈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거, 더 영원한 거, 더 온전한 거, 더 영광스러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존재로 이제 갈망하도록 지어졌죠. 인간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목이 마르죠. 가만히 있으면 목이 마르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인간이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것, 온전한 것을 계속 갈망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길러졌는데 이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단절된 이후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 그걸 채워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크기와 하나님과 같은 영속성을 가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온전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나였어.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것을 향해 가야 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것이 천국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막연한 신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갈망하고 싶고 채우고 싶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또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이제 못 살게 구는 분, 우리를 괴롭히는 분, 내가 더 재밌는 거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갖게 하시는 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처음 맥락에서 복음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내 자신을 채울 수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인간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해결책을 주신 분이시고 진짜 우리의 필요를 주신 분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와 정반대인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상에 대한 오해, 또 인간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오해. 내가 예전에는 이게 필요로 하는 존재고 이게 없어서 내가 불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했었던 존재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필요했었던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송지훈 목사님께서 자녀와의 대화라는 맥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녀와의 대화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말이 좋아서 자녀와의 대화지 사실 자녀를 어떻게 혼낼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바른 애로 길러가지 이제 그게 대화죠. 이제 매를 들면 몸에 대화고 말로 하면 대화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맨날 후드러 패면 얘가 잘 자랄까? 그럼 복음적으로 키운다. 복음적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복음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그래 오냐 오냐.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하마 하면서 그냥 내놓는 게 이제 복음적으로 키우는 건가? 이 갈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경쟁사회에서의 교육을 이야기하시면서 경쟁에 뛰어들어. 넌 경쟁, 이 세상 어쩔 수 없는 경쟁이야. 경쟁이야. 하면서 이제 막 경쟁으로 내모는 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적으로.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고지론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 좋은, 높은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최고로 탑이 되자. 이런 한 가지의 이제 시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의 모양은 무조건 낮은 데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초기 좋은 대학, 좋은 학교를 갈 수, 좋은 직업을 할 수 있는데도 아니야. 그거를 하는 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야. 무조건 낮은 데로 가야 돼. 해서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 이 경쟁 사회에 참여하도록 가르치는 게 복음적일까? 아니면 경쟁을 무시하고 너는 무조건 희생하고 다 포기하는 대로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게 복음적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여기 수업을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요. 목회자로서 경험을 하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 이제 제가 매주 설교를 하죠. 중고등학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설교했을 때는 좀 큰 교회였어가지고 중학교들만 설교를 했었는데 중학교 남자애들은 사실 반 짐승입니다. 그냥 애들이 거의 학교도 야생이고요. 그냥 힘의 논리만 있고 애들이 앉아 있는데 뭔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죠. 그냥 짐승 같아요. 걔들에게 이제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말씀으로 막 혼을 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인간도 아니다. 네가 인간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서 막 말씀으로 막 한참 혼냅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한참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애들이 기고만장해져요. 또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느 때는 말씀으로 또 막 후드러 패고 또 그러다 너무 쫄아 있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다가 저 안에서 어느 순간 이제 자각 같은 게 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은 내가 엄청 율법주의적이고 막 혼을 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부모인데 이렇게 똑같이 혼을 내서 되겠나? 하면서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포용하고 아 그래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경쟁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뭐 학교 시험이라든가 학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너는 경쟁에 왜 이렇게 못하냐? 너는 왜 경쟁에 정신 차리고 뛰어들지 못하냐라고 하다가도 또 아 내가 너무 경쟁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성공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또 한편으로 엄청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믿는다는 걸 잘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거기에 너무 묶여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런저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나는 율법주의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또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는데 율법주의 너무 나쁘다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뉘앙스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양에서도 그렇고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고 은연중에 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성격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약간 반율법주의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두 번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타협해도 되지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율법주의적이기만 하고 다 반율법주의적이기만 하겠어요? 내 성격에 따라서 나는 좀 이런저런 게 편한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뭐 규율을 지키는 일찍 오고 뭐 제 시간에 하고 이런 거에 내가 좀 익숙한 사람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엄청 율법주의적이에요. 그 스스로를 그 부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나는 잘 되니까 다른 부분에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또 엄청 속상해하고 못마땅해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 모양들이 있고 그게 이제 자녀라면 더더욱 그럴 거고요. 근데 또 그러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자신이 율법을 잘 못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또 부모로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1차적으로 우리는 그 완전한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요. 어떤 뉘앙스와 분위기의 차이지만 어디 위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위치에 있는 게 옳다, 그 위치에 있어도 된다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스스로 계속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맞나라고 고민하는 어떠한 방식과 툴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날 착하다라고 해주시고 요거 하나 잘못하면 천하 나쁜 놈 돼서 금방이고 확 얼굴에 낯빛이 확 달라져버리는 차가운 얼굴로 확 변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에 무섭게 덜덜덜 매여 있는 거죠. 또 반율법주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율법을 해보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방만하게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오냐오냐 괜찮다 다 좋다 그냥 내 삶과는 좀 떨어져 있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나에게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잘 몰라서 이것을 시키시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실 거야라고 힘들게 하게 만드시는 분일 거야라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사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부모보다 더 그분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이거 한번 하나 못하나라고 팔짱 끼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제 청년들을 이제 요즘 청년들은 옛날 청년들과 다르게 약간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덜합니다. 많이 덜해요. 무슨 얘기냐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제 좀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못 물어봤죠. 괜히 이거 내가 물어봤다가 나 날라리로 찍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 때만에 저 때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감히 목사님한테 못 물어봤었던 질문들을 서슴치 않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왜 혼자 순교를 해야 되냐고 이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설득시켜라. 그럼 내가 지켜주겠다. 이제 이런 맥락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일정 부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것에 대한 관심과 또 이제 대중문화 자체가 워낙 성적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호기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또 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티클을 보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이죠. 이걸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의 결혼생활 절대 행복해지지 않을 거다. 이런 거의 반저주와 그리고 잘 지키면 너의 가정은 너의 인생은 평온해질 거다. 거의 이런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약간 반율법주의적인 글들 아티클들도 봅니다. 아,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걸까? 뭐 피임만 잘하면 되지 말 그대로. 그러면서 아이들 좀 하나님의 그었다면 하나님의 벽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풀어주자. 또 너무 그것만 강조하지 말자. 이런 아티클입니다. 두 쪽 다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갔냐면 둘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실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사실 전혀 시대착오적이지 않는데 그것을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리타분하시고 또 도덕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일 거니까 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것들은 좀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자체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하시는 분으로 양쪽 다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바른 설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이걸 주시는 분은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어차피 못 지킬 것을 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걸 지켰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활기 넘치고 생동감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 다시 말해 친밀감이라는 갈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갈망이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갈망 위로라는 갈망이 꼭 이 성행위를 통해서 혼전 성행위를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 안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채워지고 오히려 더 완성된 형태로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결혼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걸 지키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고 서로를 배워갈 수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사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단순한 경건은 허례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분위기, 그 사람의 여유, 또 그걸 쫓아가는 그 사람의 기쁨, 기풍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그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아. 그거 하면서 맨날 투덜투덜거리시면서 왜 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 믿음 속에서 그걸 즐겁게 쫓아가고 그거를 아름답게 해나간다면 율법주의자들보다도 훨씬 경건한 모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반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방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규율도 없으면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로 우리는 나의 신앙의 위치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복음과 말씀 안에 있지만 은연 중에 나의 분위기 속에 은근한 나의 생각 속에 아니면 나의 삶의 다양한 100이면 100이면 내가 60-70%는 잘 따르지만 또 60-70%는 율법주의적으로 30%는 반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모든 부분에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진짜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으로만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계속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있건 반율법주의에 있건 우리는 바른 모양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와의 대화를 연결할 수 있는 거겠죠. 자녀와의 대화에서 내가 은연 중에 율법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사실 나는 율법주의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아이를 다그치게 되는 모양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많은 영역이 반율법주의적인 모양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방종하게 되고 사실 이 아이에게 정상적이고 바른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미묘한 라인, 이 미묘한 기준선은 목회자가 율법주의로 가르치십시오. 이 부분은 반율법주의로 가르치십시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혼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후드려 패서 따라잡으라는 거야 아니면 놔주라는 거야가 어려운 겁니다. 애마다 다른 거고 상황마다 다른 거고 흐름 속에서 다른 거죠. 근데 계속 내가 재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경쟁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송지훈 목사님도 계속 오해하시지 않도록 이게 방법론이 아니라 경쟁을 시켜라도 아니고 경쟁시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몇 번 강조해서 하셨잖아요. 그 맥락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경쟁해야 될 때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 경쟁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할 수는 없죠.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경쟁할 수 없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은 그렇게 경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가정의 모양이 다르고 한데 목회자가 이 부분을 경쟁시키십시오. 이 부분은 경쟁 안 시키셔도 됩니다. 이렇게 칼로 묻자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자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와 가장 긴밀히 호흡한 사람은 나 아닙니까? 부모로서의 나. 그러면 이 아이의 흐름 속에서 호흡 속에서 이 아이의 성정 속에서 이 아이가 건강한 경쟁과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경쟁이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가이드하고 설명하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중심으로? 복음이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힘과 그러한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기준, 어떠한 힘, 어떠한 실력, 어떠한 방향이냐 하면 내가 지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게 계속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나는 자꾸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일부러 못 살게 구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왜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거지? 왜 이런 걸 그렇게 왜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이제 부모로서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맥락에서 넘어갔을 때 자녀 교육은 신앙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시고 그분이 진짜 나에게 참 지혜이고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참 지혜와 능력이시다. 진짜 믿을 만한 비밀 언덕이다. 가장 확실한 방식이다라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그걸 훈련해 나아가고 생각하고 맡기고 해나가는 이 여정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셨던 그 호흡과 흐름 속에서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주셨죠. 그래서 이 자녀들 그 부모라는 이름 또 권위에 맞게 잘 가르치고 그래서 권위를 가르친다.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권위라는 것도 단순히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너 어른들한테 그렇게 해서 돼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근원적으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과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걸 기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참 권위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부모님의 기품, 아름다움, 또 그 무게감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부터 오는 권위를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보여줘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첫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른에 대한 상도 형성시켜주죠. 부모가 항상 자신에게 부당하게 했다라는 것이 계속 인지되는 애는 아이는 자녀는 세상의 모든 권위와 어른들에 대해서 항상 부당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접근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권위는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소통 없이 내가 부모니까 내 말대로 해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몸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거 먼저 낮아지셔서 가장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참 권위를 배우게 되고 참 권위를 이해하게 되며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부가 서로 어떻게 인지하는가, 부부가 서로에게 어떤 모양으로 존중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러한 부분, 이러한 권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해결되고 권위가 바로 잡혀 있는 그 가정을 질서 있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질서는 첫째적으로 나와 타인 간의 질서를 이야기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들 내가 무엇을 취득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또 어떤 부분들을 버릴 것이고 또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 내가 이러한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데 이걸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갈 것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워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부모로서. 1차적으로 나를 그대로 배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자녀 아닙니까? 그런 모양에서 내가 딱 집에 돌아서는 순간부터 사실 모든 것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집은 편안해야 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모양에서 그렇죠. 가족끼리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밖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엄청 나이스한 사람이죠. 막잘 웃고 또막 이렇게 먼저 막 움직여서 그 사람 불편한 게 없나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난 밖에서 에너지를 다 써서 뭐 그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주자가 아마 목사들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다워야 되고 또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돼, 직업 자체에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딱지가 딱 붙어 있는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회자들이 그럴 것이고 뭐 선생님들이 그럴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착해야 돼, 모범적이어야 돼, 뭐 이런 이름이 아예 그냥 붙어 있는 분들. 근데 그럴수록 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다른 직업군도 요즘 서비스업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더 집에서 잘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집에서 더 긴장해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습관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내가 집인데 뭐 내가 밖에서 돈 벌어 왔는데 뭐 이제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또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또 아내로서 그간 고생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괜히 막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질서와 이 모양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복음의 맥락에서 본다면 단순히 내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또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어주신 나에게 주신 부모라는 질서를 자녀들을 위해 잘 사용하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 나도 그 상황 속에서 놓여진 질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요 이야기는 한번 이제 잠깐 하고 꼭 하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혼부부 학교를 또 저희가 동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혼부부 학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아내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만 듣고 남편들은 이제 기세등등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내들은 거봐 역시 성경은 고리타분해. 몇천 년 전에 쓰여졌던 게 오늘날까지 유효할 일이 있겠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맥락을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희생하셨듯 이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 가정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지금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라고 하면 교회. 그 이상향이 성도. 근데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무엇이죠? 하면 그리스도. 그럼 뭐가 더 힘들까요? 누가 죽으라는 걸까요? 누가 더 어렵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걸까요? 당연히 남편들인 겁니다. 여기 죄송하게도 남편이 두 분밖에 안 앉아 계셔. 대부분 다 아내들이 앉아 계셔서. 이게 가정을 바르고 가정을 아름답고 가정을 성경적으로 바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일차적인 그리스도적인 자기 부인.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이렇게 하라고요. 집에서까지도 나의 책임과 나의 모든 걸 위해서 에너지를 쓰라고요. 저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듯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 우리는 그 모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먼저 보여주셨죠. 질서가 무엇인가. 가장 높임받으셔야 되고 가장 존중받으셔야 되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종과 같이 되셔서 모든 희생과 모든 험한 일을 다 하셨고 험한 일을 다 하시는 정도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를 위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실상 남편들이 여러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 아내들이 그 남편의 희생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고 그러한 모양들을 만들어줄 것인지 또 그러한 연합과 그러한 대화와 그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른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바른 그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질서, 가정의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금방 율법주의적으로 또 금방 반율법주의적으로 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 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말씀은 위에서부터 받는 것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기도는 말하는 것, 예배는 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이와의 교제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은 한편으로서의 계속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실 하나님께 말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 나를 더 밝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다가 이제 찬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사실 하나님을 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 말씀 읽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말씀 읽기가 우리는 그냥 이건 글이구나. 이건 글이니까 내가 읽으면 효과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읽는 것이 말씀 읽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게 말씀 읽기입니다. 기도를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다다다다 하나님 1번 해주세요. 2번 해주시고요. 3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도 필요한 거 아시죠? 저 5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다다다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말씀 읽기와 기도가 같이 연결됐을 때 우리는 들은 말씀, 시편과 같은 고백된 말씀을 내가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일단 주일 예배를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멍하니 앉아있는 게 예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찍고 가고 예배 드렸어. 그 행위 자체를 했어.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에 할 일을 했어. 나는 신앙이냐. 뭐 이런 도장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진지하게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대표기도라는 표현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대표로 한 명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순간 기도하는 것이죠. 설교 시간도 설교를 듣지만 내 안에서의 메시지, 내 안에서 울리는 메시지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군요. 또 위로를 얻죠. 한 중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이 일이 신음했었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신음할 일이 많습니까? 또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기도 가르쳐 주신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이제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세 장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을진 않겠죠. 각자 형편에 맞게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기도라고 했을 때 아이에게 매번 안수 기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각자의 모양에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내가 아침에 시간이 맞다. 그럼 아침에 기도하시는 거고 저녁에 시간이 맞다. 저녁에 기도하시는 거고 가능하면 아침, 저녁 다 하시면 좋고 또 같이 식사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가정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주일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이야기도 할 텐데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모양으로 할지 처음에는 뭐 대단하게 시작을 하죠. 대표기도 순서도 정하고 막 미리 막 써와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가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미리 막 준비돼요. 근데 이거를 매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두 번 한다. 이런 식이 됐을 때 계속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내가 이걸 계속하기 너무나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방향으로 하면 가정예배는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맞는 상황에 맞는 또 모양에 맞는 모습들을 갖춰가야 된다. 이것을 율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고 사랑하는 이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답게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 모든 것이 관심이고 궁금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내 삶에 심겨지고 넓어지고 함께 되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잖아요. 그 누군가와의 대화할 때도 자녀와의 대화할 때도 자녀가 나에게 말하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같이 대화하는 그 연합의 시간을 갖고 이러한 여정 속에서 그 관계가 단단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말씀 보라니까 기도하라니까 예배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진짜 그 존재를 사랑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도 마시고 반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모양을 만들어 가야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의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경쟁인가 경쟁이지 않은가 이 아이가 시시때때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결정과 고민 속에서 진지하고도 굉장히 깊은 고민 그리고 성경적인 통찰을 담은 대화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넘으면 이 아이를 율법적으로만 당연히 가르칠 수 없죠. 커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 인생 자기가 찾아갈 건데요. 근데 그 아이를 진지하게 묶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 여정 속에서의 가정의 모양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사랑하고 있었는가가 결정짓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자녀 교육의 방법론들의 나열과는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경쟁을 하더라도 다른 수준으로, 다른 모양으로 여기서 다른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서 더 엄청난 경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든지 이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경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지도 않을 것이고 이 아름답고 좀 여유 넘치고 멋진 모양 속에서 이 아이는 자기가 살 길을 또 자신의 목적화된 바들을 더 집중해서, 왜냐하면 삶이 안정되어 있고 가정의 분위기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힘을 내야 될 때 다른 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양들. 또 낙심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것을 회복하고 극복하고 또 도약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양으로 아이들을 좀 길러주셨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 순간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어느 순간 율법주의적으로, 어느 순간 반율법주의적으로, 또 어느 영역에서는 율법주의지만 어느 영역에서는 반율법주의적일 것입니다. 근데 다시 모든 것을 재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자녀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한 재점검과 그러한 지향 속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공백은 항상 나타날 텐데 그 지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진짜 바라고. 우리 21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강의한 제가 좀 설명드리면 내용 정리. 신앙교육은 21페이지 2번입니다. 단순한 교리교육이 아니라, 여기서 규칙, 규율, 훈계의 나열이 아니라, 뭐 이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신앙교육은 단순한 훈계의 나열이 아니라 삶의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신앙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신앙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거 빈칸 채우는 거 답지 공유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또 이렇게 막 이거 적는다고 못 쫓아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답지 따로 드리겠습니다. 답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가정에서는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정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전제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유일한 사랑의 존재고 유일한 방식의 존재이고 유일한 성취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고 지향하는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행복하고 싶어겠죠.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이유도 평안하고 싶어겠죠. 그 힘이 생기면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신현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는 오직 유일한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대전제로 머리에 새겨 넣어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대어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건 입으로만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 앞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그 모양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율법적인 접근도 아니고 반율법적인 접근도 아니죠. 하나님 자체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절대 필요이시자 충분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너희의 삶으로 보여줘라. 너희의 삶으로 가르쳐라. 너희의 삶으로 끊임없이 그 중심 가운데 이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자녀와 생활해라.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지혜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우리의 교육과 자녀 양육의 지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앙교육의 특정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특정한 순간에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 예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은 신앙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득하게 됩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부모의 신앙이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결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히려 이질감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오해를 낳게 되고 신앙에 대한 회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인 가정에서 그 교회학교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 더 이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더 안 좋은 이미지, 오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적 결과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도 발견하게 되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이다. 복의 도구이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 예배는 단순히 모여 앉아라, 예배 한번 드렸다 말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삶에서 모든 부분들이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부모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신앙을 살아있는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 얘기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실천적 예시, 기도 생활, 뭐 아침 기도, 식사 기도, 잠자기 전 기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 하라고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도해 보셔야죠. 이 아이에게 뭐가 맞나, 우리 가족의 삶의 루틴 속에서 뭐가 맞나, 그리고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아예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일단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갈까, 또 어릴 때는 이렇게 했지만 커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그 흐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역시 마찬가지겠죠. 주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되 가정 예배 드리고 또 감사의 나눔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아, 오늘 하루 동안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했다. 일주일 동안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했다. 또 단순히 그 감사의 대상을 좀 구체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뭐냐,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감사한 것이 뭐냐, 이런 표현들을 해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 생활 하루에 한 절 읽기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한 살, 두 살 특히 이제 미취학 아이들 한 절을 가지고서 이제 읽게 하고 매일 고민하게 하고 이것들을 살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근데 뭐 다 커서 중고등학교 됐는데 한 절 읽었어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한 권에 대해서 뭐 갈라디아서를 읽는다, 뭐 빌립보서를 읽는다, 아니면 마태복음을 읽는다,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필사 같은 것도 하니까 그런 걸 같이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있고요. 결론 및 적용.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단순한 교리 교육, 규칙 나열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기도하는 부모, 예배하는 부모,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를 보고 직접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적용이 어렵고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게 어렵고 있고 그것을 말하고 누리는 것이 어렵죠. 근데 이것이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며 신앙의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정에서 기도, 예배, 말씀 생활이 더 깊이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나눔 하실 때 첫 번째 그 가정에서 기도, 예배, 말씀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지 이거 좀 나눠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3번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3번은 이제 거기서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걸 할 거다. 그래서 말씀, 세 가지 축이죠. 말씀을 이렇게 읽겠다. 내가 먼저 부부가 함께 또 자녀들을 같이 어떻게 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맞나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면 또 너무 이게 너무 어려운 미션으로 적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쉽게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계속 수정해 가시는 여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서 실력이 될 수 있겠죠. 조금 일찍 끝내서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질문하시고 싶다. 5주차를 하면서 내 안에서 사무친 어떤 고민,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상과 동일하게 아무도 질문을 하진 않으시네요.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하셔도 되니까 편하실 때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모 학교라는 5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양한 마음 또 각자의 답답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 또 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라 또 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계해라 더 나아가 아이들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여정을 함께 아이들과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이 우리에게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수시로 어느덧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모양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반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었던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과 가정의 모양들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가려주시고 은혜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되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훈계할 때, 또 여러 경쟁의 상황과 시험과 결정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조언하고 가르칠 때 세상과 똑같은 또 한 명의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달하고 또 꼭 필요한 모습과 은혜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 땅에서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더 나아가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